오늘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며 그를 치는 자가 흥분하며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명하여 형벌을 받으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각각의 생명명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나의 것은 상하나로 된 것은 세계물에 간 것이니 상하주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의 남종이 하나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눈으로 말미암아 방정부를 받았을 때 반석하지 아니하여 남자들만 만나고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료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명예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청나라기가 거기에 약하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리라.
그렇지. 그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여신 은혜와 공의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21장 1절로 11절에서 인권 보존을 위한 그런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종에게서 어떻게 6년 안식년 주고 7년째 놓아주는 그러나 귀뚫는 종에게는 평생 숨기도록 하되 어떻게 하고 가족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여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질서를 유지하는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1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그런 윤례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인명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나 또 예의 조항도 뒀지만 부모를 구타한 범죄, 타인을 유기한 범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 사형에 처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좀 복습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과 권위를 모두 훼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중범죄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과 공의라는 양대 통치 기준으로 다스리시고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한 생명들을 보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에 숨겨진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절부터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 상해에 관한 손해보상법이에요. 상해에 관한.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관한 법이 이제 제시됐었고, 18절부터 32절까지는 신체상의 손상을 가한 경우에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33절, 36절까지 그 각각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자신의 허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웃 재산에 대한 인권을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서 하나의 이 시민법을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의무다라는 사실을 이 법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그럼에도 부지 중에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이 있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가 들어봤는지 몰랐는데 들어봤는지 생겨서 그렇게 사고가 생기면 이렇게 배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당히 그런 배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시민법 자체가 언제나 우리를 위한 법이다. 오늘 선데이스쿨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규례, 윤리학, 말씀, 약속 이런 아홉 가지의 그런 동의어들로 말씀해 줬지만 이것이 곧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법이고 내가 정당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정당한 그런 보상을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법을 주지 않았다면 성경이 그런 그 법의 근원이 되는 기초가 되는데 이런 법을 주지 않았다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정부가 없다면 무법천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제정한 법,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일깨워줍니다. 자, 첫 번째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 속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시민법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그 예가 바로 싸우다가 한 명이 돌이나 주먹으로 맞았는데 죽지 않고 며칠 있다가 살아나면 친자가 다친 자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배상법의 근거가 되는데 여기 싸우다가 다친 것뿐만 아니라 일하다 다친 경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몸이나 그 무엇인지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이 22절, 25절에 비슷한 경우인데 사람의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데 그 태아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존중해주고 취급해줍니다. 태아를 상하게 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라 이 얘기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생명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아버지의 청구대로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앙의 양심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에 따라서 청구액이 터무니없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의 기준을 둬서 판결하게 하고 재판장의 판결대로 배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 말고도 다른 해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배상해야 된다. 그 얘기가 23절, 25절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뭘로?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운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것은 보복이나 안갚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죽였으면 자신의 생명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만큼의 정당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시민법 중에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보복법이래요. 똑같이 해를 보복한다 해서 동해보복법인데 이 동해보복법은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는 죄의 범한자를 심판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더 크게는 이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해보복법을 피를 부르는 잔해한 그런 보복의 형벌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해보복법은 무자비한 복수의 그런 실천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의해 저질 줄 모르는 잔인한 그런 보복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형벌의 고통을 깨우쳐 줌으로써 끔찍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 보복법은 잔인한 보복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비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증오옥죄법, 증오억제법, 다른 말로는 탈리오법칙이라고 해요. 탈리오법칙. 그래서 2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이 탈리오법칙은 동해보복법인데 피해 정도와 동일한 손해를 가하는 보호법칙이에요. 왜 이것을 정해졌느냐? 이 복수의 보복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탁 때려서 눈이 멍들고 눈에 이렇게 실명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의 눈을 똑같이 실명시키면 정당한 정의가 되는데 눈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어? 내 눈을 실명했는데 너 일로와. 팍 눈을 뽑아버려서 이 잔인한 복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이 잘렸다면 손이 잘려면 되는데 두 손 다 잘라버려. 보복으로. 과도한 보복의 복수심, 이 증오 억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억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한 만큼만 갚으면 그게 정의가 되지만 더 하면 그게 뭐예요? 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증오와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정의의 시련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네요. 그러니까 증오 억제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막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사랑의 법이고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법이에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사랑한다면 동해 보복이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의이고 필요하지만 필요의 악이지만 필요한 징벌이지만 그 이상하면 뭐다? 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서 공정한 징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밉다고 더하지 말고 친하다고 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탈리오 법칙의 정신이 바로 증오 억제법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완성된 것이 승화되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떻죠? 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옛 율법에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선언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탈리오법칙 그 동해보복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전형적인 원로 복수의 권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원리가 복수의 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다는 것이 그것이 이유인데 오른뺨 친다는 것은 뺨 친다는 자체가 뭐야? 모독감을 주는 겁니다. 모욕감을 주고 그러니까 율법들은 오른뺨에는 뭐래요? 나도 오른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권리는 그러한 의도가 원수 갚는 것 거기에 있지 않고 원수 갚을 권리로서 이 동해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법으로 일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정의의 원칙에 따라 바로잡고 배상하는 그런 원칙을 가르쳐주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따지고 들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가해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도록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은 거꾸로 이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 율법의 원리의 의도가 뭐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한테 있어서 남이 내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배상을 받아내지 않으면 억울하다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배상을 정의의 원리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내게 해를 입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 자비를 보여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주님이 친히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원리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주님이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원수 갚지 말고 어떡하라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저들 용서 없어. 저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원수 갚는 권리와 기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속에서 말씀의 윤례를 받고 신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만큼만 하는 건 정의되 더하게 되면 뭐다? 악이다라는 사실을 이때 당시 준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인간사회 속에서 제대로 갚지 않으면 모든 배상의 문제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비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억울함과 내 연약함과 분함은 하나님이 그때때 갚아줄 것이다. 여분이 갚고 배상할 의무를 배상해야 된다면 배상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주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므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행위 또 복수에 불타서 분노를 금지하는 행위 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받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 용서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의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의 삶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을 하나님 때 신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법 중에 소유주의 책임에 대한 손해보상법 문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은 소가 본래 받는 벌이 있음을 알고 이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이 규례를 또 일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동해보복법 똑같이 그렇게 해를 입히는 거라 하면 이번은 소유주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소와 함께 그 소임자도 죽이거나 생명에 속죄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일면 소임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임자가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도록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소임자가 자신의 소가 언제든지 사람을 받아 죽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주의를 적극적으로 불의한 사람과 날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소홀히 한 그 행동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것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 주인에게도 그 책임을 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 사는 짐승, 그 당시 짐승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속에도 짐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성의 그 옛 아담이 있어요. 평소는 얌전한 것 같은데 일단 깨어나면 두 얼굴에 그 지킬 박사처럼 그냥 들여받고 해치고 못하는 짓이 없죠. 그래서 이 맹수는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고 혈기이고 정욕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 약한지 그 약점만 알아요. 이성이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혈기에 약한 사람, 또 이 말 때문에 약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또 내 옛성품의 자아를 짐승처럼 해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법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즉,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타인의 생명을 어떻게 하고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도 이렇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을 해서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책임에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 직접적 유해를 가하지 않는 한 타인의 겪는 죽음, 그 위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안 껴들려고, 그죠? 관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이 불의한 권력이나 폭력 앞에서 목숨을 잃어가는데도 나한테 해 입힐까봐, 내가 해당할까봐 염려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생명이 잃어간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가는 현장에 외면하고 무심한 우리들도 함께 책임을 물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가. 또 31절 32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받아 죽인 소임자가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자, 죽은 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구별 없이 똑같이 윤례대로 행하고 죽은 자가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 똑같이 은 몇 결례 30세겔에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없이 똑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있다 없다 없고 동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녀평등의 원칙인데 이 법의 규칙, 남자이든 여자이든 생명의 가치를 차등하지 말고 신분상하의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그냥 이 성적, 남자, 여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차별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의 다양성인데 인간의 차별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고대 근동 당시 여자를 남자에 비해 아주 천하게 였던 고대 근동 사회 관습에 비춰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감히 남자와 여자 비교할 할 수 없을 만큼 천하고 가치 없는 여자의 생명의 속전을 남자로 똑같이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냥 여인은 생산하고 밥하고 그냥 수단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있는 데도 그랬죠. 뭐 그것이 미국 사회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여인들이 인종차별 속에서 버스에 타갖고 좌석에 앉는다 이런 거 허락된 거 얼마 안 돼요. 여인이 투표한다 얼마 안 됐어요. 몇 병이나 안 돼요. 그러나 고대까지 가서 볼 때 여인의 위치와 존재는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똑같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적용시켜줬다는 건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녔음을 밝혀줍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생명이란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똑같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요. 생명의 가치를. 그래서 손이 귀한 아들 집에서 딸만 계속 나면 지워버려. 낙태가 그래 생기지 않습니까? 왜? 뭐란 이유로?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이게 차별이에요. 여자란 이유로 낙태수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남자였다면 죽이지 않고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사회는 남자란 이유만으로 대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당연시했습니다. 이것이 남자, 여자란 이유만으로 그대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차별하는 겁니다. 물론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머리라고 하고 우위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생명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누구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서로 도와야 할 협력자지 지배하고 지배당할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아선호사상이나 남성우월주의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고결한 생명의 가치를 사람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잘못된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일론에서 여아이라고 낙태시킨 행위는 또 다른 살인행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뿐 아니라 차이를 차별로 바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차이를 차별로 바꾼다. 옷 입는 차이 갖고서 잘 입네 못 입네에서 차별로 잘 사네 못 사네로 아파트 크기로 차별을 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바꾸는 것은 깊게 생각하면 인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풍조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고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그까죠. 만일 내 소가 남의 종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 내게 한다. 종의 몸값은 은 30이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계시가 숨어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구약시대 죄인이 죄사함 받는 방법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을 재물을 사서 제사장에 주어서 제사장의 짐승을 잡아서 자해를 전가하고 그 재단에 드려짐을 말미암아서 속죄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팔려서 십자가의 재단에서 희생하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사람의 가치 30.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값을 얻은 구원임을 다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을 나누게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다른 소에 의해 죽임당한 소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어떤 면에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 해답은 공동체이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다른 소를 죽인 소의 임자에게 전혀 고의성이 없고 평소에 그 소가 다른 소를 밟는 버릇이 없었다. 따라서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양자가 함께 손해를 감당하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를 낸 가해자 역시도 소를 팔아서 그 값을 피해자와 똑같이 나누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양측이 같은 입장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훗날 예언자들이 외쳤던 공평이에요. 공평. 그래서 예레미야 9장이나 에스겔 45장에도 이와 같은 법을 기반에 두고서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그 바탕을 두고서 공평과 공정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이거 역시도 동해 보복법에 준한 공평한 보상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소가 본래 밟는 버릇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를 내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상대편 소를 죽게 한 것이거나 다름이 없으므로 그 생명에 대한 해당하는 보상을 자신의 소로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상대편 소에는 가해자의 몫이 되므로 가해자도 그 정도에 넘치는 손해를 입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복과 성공을 함께 나누듯이 피치 못한 상에 발생한 손해나 불행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도 불행도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란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오늘날 잘못된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관하는 거죠. 방관. 자기와 관련해서 이익이 없는 일에 대해서 끼어들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와 관련 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은연 중에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은 목숨 걸고라고, 그죠? 입에 거품을 물고라도 덤벼드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잘 되겠다는 이기주의는 결국 함께 결국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뜻하지 않은 그런 불행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책임 아니다. 타인에게 그 죄를 모두 전가시키고 자신은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는 자세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불행이 다가올 때 서로에게 힘을 합해서 그 불행이나 손해를 감당해야 하듯이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또 짐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글은 짓겠습니다.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탈리오 법칙, 손해배상법, 또 동일보복법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었고 그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또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책임적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어머니의 책임, 한 회사의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책임, 또 경비는 경비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때 남을 보호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생명은 이중으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처럼 남의 생명과 소유를 보호해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주의해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명예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지가 팽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특별히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동정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소유주에 대한 손해와 배상이 아니라 뭐까지 바라보요? 영혼까지 바라보고. 왜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선데이스쿨에서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대한 가치도 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가치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내가 영적 성장하는 원동력과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씀의 가치는 뭘 줘요? 영생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갖고 우리도 이웃을 돌아볼 때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 그걸 떠넘어서 영혼까지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오직 돈만 알고 쾌락만 추구하고 이 땅 것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이런 불신자의 영혼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책임이 나한테 있고 전했는데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가 그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건지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여유를 갖고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